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41절에서 43절 말씀까지 신약성경 283면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아멘. 저 웨스트민스터 서교리 문답 38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도가 부활 때 그리스도에게 받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답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가 부활 때 영광 중에 일어나서 심판날 공개적으로 인정받고 무죄를 선고받으며 하나님을 한없이 즐거워하면서 영원히 온전한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인생의 마지막 종착지가 바로 부활하는 그 시점이죠. 그때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최후의 심판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인생의 시작이 바로 진짜 참된 시작이 바로 그 시점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그래, 영원한 삶이 시작되는 거야. 여러분 가슴에 여러분들의 스스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망이 있는 거죠. 한 번 더 따라서 하겠습니다. 그래, 영원한 삶이 시작되는 거야. 그래서 꼬부랑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어도 소망이 있는 것은 내 인생은 이렇게 끝날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기가 막히고 멋진 삶을 하나님께서 예비를 해 놓으셨고 지금 살아가는 이 모든 시간들은 그날을 준비하면서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삶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의 죽음에 대해서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육신에서 영혼이 분리가 되는 순간이 바로 영혼 우리 육신의 죽음이라 그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죠. 우리가 죽으면 어떤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가 한번 여러분 생각을 좀 해보시면은 성경을 읽어보시면서 종합을 해보면은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지난주에도 한 분 이렇게 돌아가셨는데요. 돌아가실 때에 어떤 일이 순차적으로 일어날까를 성경 말씀을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육신에서 영혼이 분리가 되면은 여러분 스스로가 아마 깜짝 놀랄 겁니다. 깜짝 놀라면서 내 안에 내가 있었구나.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신 순수한 그 영혼 입을 다물고서도 말을 할 수 있고 속으로 혼자서 생각도 할 수 있는 바로 그 존재가 우리 몸에서 싹 빠져나오죠.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과 지금 우리의 육신은 전혀 별개의 존재가 아니라 지금 여러분 안에서 속사람, 생각을 하고 있는 그 속사람이 바로 여러분의 영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내 영혼아, 네가 왜 내 안에서 낙심하며 그런 표현을 쓰고 있죠. 여러분 안에서 막 낙심하고 있는 그 영혼, 막 기뻐하고 설레어하고 있는 바로 그 영혼, 그것이 바로 우리 속에 있는 속사람이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바로 그 영혼으로 예배를 하라. 하나님께 예배할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할 때 바로 그 영이 언젠가 제가 칠판을 놓고 설명을 쭉 헬라를 가지고 설명을 해드리면서 그 영은 성령이 아니라 성령이라는 표현을 쓰려면 하기오스 푸뉴마토스라는 표현을 써야 되지만 그는 푸뉴마토스만 나와 있고 소문자로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라고 하려면 대문자 프가 되어야 되는데 소문자로 되어져 있죠. 그래서 주로 이제 그런 경우에는 사람의 영으로만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는 너희 속에 있는 그 속사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라 그렇게 말씀을 해석을 해서 드린 적이 기억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진리라고 하는 말은 거짓이 없는 모습이죠. 내가 죄인이면은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주여 제가 죄인입니다. 저를 받아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거짓이 없는 모습이죠. 알레데이아라고 하는 헬라어 이 진리, 진리로 번역되어졌는데 이 단어는 성경 말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어 성경에도 보면은 truth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진실된 모습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은 여러분 속에 있는 그 영혼, 그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눈은 멀뚱멀뚱 뜨고 저를 바라보고 있지만은 속에 있는 사람은 지금 주식시장에 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집에 불 켰는지 끄는지 거기에 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엉뚱한 멍하니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는 그 영혼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바로 그 속사람 영, 그 영이 우리 몸에서 싹 빠져나갈 때에 성경에 근거하면 천사의 손에 이끌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간다 그랬죠. 그래서 눈을 영안이 딱 열리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보낸 천사가 나를 데리러 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기뻐서 막 춤을 추고 싶은데 육신은 힘이 없으니까 춤을 출 수가 없죠. 죽음 직전에. 그러니까 그 얼굴이 밝아지는 겁니다. 천사의 얼굴처럼 밝아지고 모든 근육이 풀리면서 야, 내가 드디어 하나님 나라로 가는구나. 정말 잘 살았구나. 이거를 막 이야기해 주고 싶은데 이야기를 해줄 수는 없어요. 힘이 없으니까. 그래서 얼굴 표정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귀신들이 지옥에 데려가기 위해서 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은 할 수 없고 얼굴은 귀신 공포 영화를 볼 때 굳어지는 것처럼 얼굴이 막 긴장되고 굳어지면서 무섭게 공포 가운데 빠져 들어가는 것이죠. 천사가 그 영혼을 데려오기 위해서 하나님의 분부를 받고 날아옵니다. 날아오는데 다니엘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가브리엘 천사가 빨리 날아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다니엘서 9장 2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와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 즈음에 내게 이르더니. 다니엘이 기도하기 위해서 딱 엎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네가 가서 설명을 해주라, 도와주라, 가브리엘에게 명령을 딱 내렸습니다. 그 명령을 받은 가브리엘이 바로 다니엘에게 짠 하고 나타난 것이 아니라 빨리 날아서, 그렇게 빨리 날아서 언제 도착을 했냐면 저녁 제사 드릴 때 즈음에 내게 이르더니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오는데 속도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빨리 날아서 여기까지 지구에까지 도착을 했는데 명령이 언제 내려졌는지는 모르지만은 일단 저녁쯤에 다니엘에게 도착을 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 천국에서 여기까지 오는데도 전능하신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게는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죠. 모든 곳에 다 계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은 피조물인 천사들은 또 우리들은 그렇지가 않죠. 이 지구까지 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있음을 여기에서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천사들을 다 대동하고 하늘에 우리보다 먼저 간 그 영혼들을 다 대동을 하고 재림을 하실 때 구름을 타고 오신다 그랬죠. 구름을 타고 이동해 오는 공간과 시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우리 몸에서 빠져나오면은 천사가 빨리 날아와서 우리의 영혼을 인도해서 천사의 손에 이끌려서 아브라함의 품으로 들어갔던 나사로처럼 우리가 천사의 손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품으로 갈 때에 아마도 빨리 날아서, 그리고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지만은 빨리 날아서 그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를 해 갈 것입니다. 엘리야도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불러 올리실 때에 짠하고 그냥 천국으로 바로 불러 올리지 아니하시고 불병거와 불마를 보내어서 그걸 타고 올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하셨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을 감는 그 순간에 영적인 세계에서는 이러한 일들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성경책을 보면서 연구한 것이 딱 그와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눈을 감는 그 순간에 여러분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올 것이고 천사들의 손에 이끌려서 빠른 속도로 날아서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가면은 천국문에 가면은 제가 장례식장 가면은 늘 드리는 말씀이 있죠. 그 눈에 눈물을 씻어주신다. 고생 많았다. 라고 하시면서 눈에 눈물을 씻어주시고 이곳은 더 이상 질병과 애통하는 것이 없는 곳이다. 이곳에서 나와 함께 영원히. 그리고 시편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보좌 계신 그곳에는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 곳이다라고 그랬죠. 지금 우리의 상태와는 다르게 우리 안에서부터 기뻐 즐거워 춤을 출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두 손을 들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상태, 가장 기쁨과 가장 큰 즐거움의 상태가 바로 그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다가 아니죠.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천국에 가 있던 우리 아버지, 어머니,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들의 그 영혼이 다시금 예수님과 함께 이 땅으로 돌아오죠.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흙으로 돌아갔던 우리의 육신이 부활을 하게 됩니다. 영혼이 천국에 간 것보다도 더 기가 막히게 멋진 일이 바로 그 일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 있는 모든 영혼들은 지금 예수님처럼 부활체가 되는 것을 기대하고 있죠. 지금 천국에 이 부활체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두 분이 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예수님 외에. 아무나 이 육신의 모습을 가지고 천국에는 갈 수 없습니다. 반드시 변화가 된 부활의 모습을 가지고 천국에 가야 하는데 구약에 에녹이 있고 그 다음에 엘리야가 있습니다. 에녹과 엘리야가 성도들의 모든 성도들의 본보기로서 그 두 분이 천국에서 부활체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이끌려간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 모습이 가장 멋지고 가장 성도들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있는 모습이죠. 그 일이 이제 우리 가운데 다가오게 될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과 17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 오실 때 천사장의 나팔 소리, 그 나팔 소리와 함께 강림을 하십니다. 그날 이 땅 위에서는 우리보다 먼저 죽은 무덤에 있던 그분들의 육신이 먼저 부활을 합니다. 세상에 깜짝 놀랄만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살아남아있는 자들이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부활의 몸으로 변화가 되어서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서 그곳에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영접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하여 그곳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있는 것이죠. 이것을 찬송한 노래가 찬송가 180장입니다. 180장 우리 한번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하면서 찬송합니다. 찬송가 180장입니다. 네. 우리 박수하면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생애 만금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니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여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기 주님 다시 오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그날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 무덤이 갈라지고 우리의 부모님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먼저 부활을 하시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우리가 변화가 되어서 공중으로 끌어올려지는 기가 막힌 멋진 이 일이 일어날 것인데 저는 이런 꿈을 꿉니다. 아마도 우리들 가운데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에녹처럼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 가운데는 그렇게 동참을 할 수 있는 분도 있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마지막 때가 다 되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날 우리는 세상 역사를 종결하면서 영광 중에 예수님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랑하던 그분들이 그곳에 있다는 것을 또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성도들은 다 같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죠. 새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재림은 지구의 역사의 종말과 더불어서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부활을 경험을 합니까? 성경 말씀에 근거하면 인류 모두가 죽음을 경험하는 것처럼 모든 인류가 다 부활을 경험할 것이라고 합니다. 성도들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부활을 하고 불신자들은 불못에 들어가기 위해서 부활을 합니다. 먼저 성도의 부활을 살펴보면은 부활을 할 때에 우리의 몸은 이 상태가 아니라 천국에 합당한 상태로 변화가 됩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을 한번 찬찬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느니 육의 몸이 있은 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우리의 부활체의 특징에 대해서 몇 가지를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썩지 아니한다. 두 번째로는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산다. 그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산다. 그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산다. 신령한 몸. 이와 같은 것으로 특징을 지워주었습니다. 십자가 사건 이후에 제자들이 무서워서 문을 다 잠그고 다락방에 숨어 있을 그때에 문을 열지도 않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딱 하고 나타나셨습니다. 벽을 그대로 통과하셔서 사람들이 처음엔 너무 놀랐지만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나다 그러시면서 의심하지 말고 내 살을 만져보라고 창자국과 못자국을 한번 보라고 그래서 도마가 만져보려고 하다가 깜짝 놀랐죠. 눈으로 만져볼 수 있는 예수님의 몸이었고 그리고 식사를 할 수 있는 예수님의 몸이었습니다. 분명히 육신을 가지고 계시는 몸이었는데 이상하게도 이러한 벽들을 그대로 통과하면서 기가 막힌 그러한 몸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부활체입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을 의심했던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소망을 가지게 된 것이죠. 이것이 사실이구나. 의심할 수 없는 사실이구나. 그리고는 우리도 이와 같이 부활을 할 것이다 라고 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가리켜서 부활의 첫 열매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열매를 따고 나면은 그 다음 두 번째 세 번째 열매를 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으니까 이제 우리도 부활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는 순간에 다 알아보았죠. 아, 예수님이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부활한 몸으로 부활체가 되면은 우리 모두가 서로가 다 알아봅니다. 그때는 이제 제가 김등남 권사님 이렇게 안 할 겁니다. 그때는 떡이 막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때는 가면은 천국 가면 그렇습니다. 천국에서 누가 큰 자인가? 성경책에는 성경 말씀에 근거하면은 사랑이 많은 사람, 주의 말씀대로 지키면서 가르치는 자가 천국에서는 큰 자이고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는 큰 자라 그랬죠. 그죠? 어쩌면은 권사님이 저보다 더 큰 분이 되어 있으면은 정근아 그러겠죠. 서로가 천국에서는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어머니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천국에서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죽는 나이가 서로 다른데 부활할 때는 몇 살로 부활을 합니까? 자, 천국에서는 그와 같은 나이 개념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께서 천국에서는 천사와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헤이 가브리엘, 헤이 미카엘, 이렇게 서로 부를 수가 있는 것이죠. 천국에는 천사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자, 그곳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1절과 2절에 보면은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해의 영광을 가지고 있는 성도와 달의 영광, 별의 영광, 또 별과 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와 같은 영광을 가지고 우리가 부활을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열두 별의 관을 썼더라 그랬죠. 하늘에 놀라운 일이 보였는데 해를 입었습니다. 이 여인, 성경책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여인은 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해를 입었으니까 얼마나 밝았겠습니까? 쳐다보기 힘들었을 겁니다. 근데 그 발 아래를 보니까 달이 있었어요. 교회의 영광을 말하는데 교회는 달의 영광을 가지고 있는 성도도 있고 해의 영광을 가지고 있는 성도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머리에는 열두 별의 관을 썼다라고 그랬죠. 더 밝게 빛나는 영광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교회가 받게 될 영광을 구별해 가지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3절에도 예수님께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버지 나라에서 해처럼 빛이 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아까 달처럼 빛나는 부활도 있고 해처럼 빛나는 부활도 있고 다니엘서 12장 3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별처럼 영원토록 빛나는 이러한 영광도 천국에서는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모든 말씀을 종합을 해보면은 하나님 나라의 부활체로 우리가 가게 되면은 누가 큰 자인가? 아마 영광이 가장 많이 있는 사람이 가장 큰 자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달의 영광을 가지고 있는 성도는 해의 영광 앞에 서면은 무색하죠. 무색하죠. 그러니 함께 있는 것이 쉽지는 않을 거다라는 추측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욕심을 가져야 돼요. 저 영원한 천국에 대한 예수님께서 내가 줄 상을 가지고 있는데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라고 하신 것처럼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서 동행하는 성도가 가장 큰 영광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함부로 말하지 마시고 함부로 행동하지 마시고 성령께서 어떻게 행동하기를 원하시는가, 성령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떻게 말하기를 원하시는가를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성도이고 그가 바로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착한 행실을 가지고 있는 자,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말라기서 3장 16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성도가 피차에 말할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을 할 때에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그 성도를 위하여서 기록하신다라고 그랬죠. 성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을 할 때에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성령께서 말하기를 원하시는 그것을 말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 성도를 위하여서 기념책에다가
기록을 하시는데 얼마나 기뻐하시면서 기록을 하시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의 행위의 책이 되는 것이고 기념책이 되는 것이고 그거의 근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갚아주시는 책이 바로 그 책이 되는 것이죠. 진시황이 불로초를 구하러 전 세계로 다니게 했죠. 죽고 싶지 않아서. 근데 바로 그 진시황이 그렇게 꿈꾸던 것이 바로 이 부활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 부활하시는 그날 부활된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은 땅을 치면서 통곡을 하며 울 겁니다. 그러면서 이를 갈겠죠. 내가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 한다 할지라도 이 세상이 있다는 것을 너는 알고 있지 않았느냐. 그렇다면은 나를 좀 이끌고 억지로라도 끌고 가서 예수님을 믿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아마 그렇게 하면서 원망하고 우리를 향해서 이를 갈고 이런 모습들이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만나게 하시고 관계를 통해서 맺게 해주신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분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이번에 돌아가신, 지난주에 돌아가신 그 어머님도, 우리 성도님의 그 어머님도 돌아가시기 전에 찾아가서 예수님에 관한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기도를 따라하고 찬송을 하고 함께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했던 이유가, 그 이유가 마지막 순간이라고 할지라도 그 영원한 시간을 보내야 할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면서 그 따님이 우리 어머니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힘쓰고 애쓰는 것 아닙니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춤을 출 정도로 너무나도 감격스러운 것이죠. 이것이 정말로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성경은 이 생명책을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럼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씻은 사람들이죠. 요한계시록 22장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두루마기, 우리의 옷을 빨는 사람들, 세탁하는 사람들은 복이 있으니 그가 생명나무에 들어갈 권세를 받는다라고 그랬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이 매일매일 해야 될 것, 여러분 이것을 그냥 편안하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매일매일 순간순간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에서 돌이켜보는 시간을 가지고 깨끗하게 씻는 것이 정말로 우리들에게는 필수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대표 기도하신 장로님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러셨고, 그리고 조금 전에 대표 기도하신 우리 장례집사님도 우리의 죄를 씻어달라고 기도하셨죠. 우리는 수시로 씻어야 되는데 진실된 모습으로 씻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진실된 모습으로, 하나님 이 죄악에서 제가 돌이키겠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후회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자 여러분 기차를 타고 서울에서 부산을 향해서 이렇게 내려오는데 잘못 탔어요. 이 기차가 광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후회를 하는 거죠. 아이고 잘못됐다, 내가 잘못 탔구나, 기차를 잘못 탔구나, 이렇게만 하고 있으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기서 내려가지고 다시금 대구, 예 대구죠, 대구로 오는 기차를 타야만 그게 정상적인 회개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고만 끝내버리면 회개가 아니에요. 거기에서 돌이키는 겁니다. 화해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거는 잘못된 것이니까 회개하고 화해를 하라, 그러면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가슴을 치고 울고 끝나는 것이 그것이 아니죠. 찾아가서 잘못했습니다 하고 또 받아주고, 이 과정이 있어야 참된 회개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너희 두루마기를 아는 자가 복이 있다. 우리는 늘 죄를 지울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늘 씻어야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돌이켜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성도의 마땅한 바이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는 구원을 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새벽에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세상에 기발한 사람들의 삶에 관해서 기록을 해놓은 책이 있습니다. 영국 스코틀랜드에 두 자매가, 예수님을 믿는 두 자매가 살았는데, 노처녀입니다. 이 두 자매가 어느 날 만나, 두 사람이 한 집에서 살고 있었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논쟁을 하다가 그만 마음이 상했습니다. 두 사람이 언쟁을 막 소리를 높여서 싸우다가 돌아왔었어요. 이렇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토론을 하다가 싸울 수 있습니다. 토론하다가 싸울 수 있고 의견이 안 맞을 수 있죠. 근데 이 두 자매가 어떻게 했냐면은, 이렇게 탁 돌아서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집안에 성을 긋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넘어오지 말라고, 여기는 내 영역이라고. 부엌에서도 선을 긋고 화장실에도 선을 그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두 자매가 죽을 때까지 서로 말 한마디를 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 책을 기록을 한, 실화입니다. 이 책을 기록을 한 그 저자가 마무리를 이렇게 지었습니다. 이들이 과연 진짜 그리스도인이었을까요? 이렇게 의문을 딱 던졌습니다.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성경 말씀도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지금 실수한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열매를 보아야 알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죠. 반드시 화해의 열매, 씻는 열매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화목해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라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반드시 일순간은 서로 다투고 아픈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화목해 하는 이 일이 있어야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습니다. 호세아서 4장 9절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행위대로 갚으리라. 마지막으로 호세아서 12장 2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행위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성도들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우리의 이름을 부르는 그 순간 우리는 가장 영화로운 모습으로 부활을 하게 될 겁니다. 그곳은 더 이상 더러운 모습들이 없는 곳이죠. 사랑과 기쁨과 만족과 평화와 평화가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눈을 들어서 그날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날을 바라보시면서 오늘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조금 더 마음을 넓혀야 되고,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되고, 화평케 하는 열매를 맺어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모습,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의 모습입니다. 저 영원한 부활할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승리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